제 40장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다섯 번째 갈고리가 있는 말씀과 사람의 마음을 연구함 시간 1948년 8월 27일 장소 고령 죄인에게서 필요에 대한 느낌을 창출해냄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며 완전히 어둡고 또한 전혀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타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처음부터 증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은 전적으로 이 세상에 속했고 전적으로 죄악에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조금도 호감을 갖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죄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가장 주된 목적은 그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의 목적은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한두 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함으로써 그에게서 필요에 대한 느낌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의 이야기나 진리나 소식만을 그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의 목적은 바로 죄인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산출해내는 것입니다. 단지 그로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거나 도리를 분명하게 연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설령 생각으로 복음을 알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데에는 반드시 두 가지 느낌이 있게 됨.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의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필요에 대한 느낌이고 하나는 죄에 대한 느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사역의 방법은 필요에 대한 느낌을 사람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며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느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그분은 그녀로 하여금 처음부터 복음을 알게 하지 않으셨고 먼저 죄를 보게 하지도 않으셨으며 먼저 그녀로 하여금 필요에 대한 느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녀가 물을 기르러 온 것은 목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외적인 목마름으로부터 내적인 목마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 이 물을 나에게도 주어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까지 그녀로 하여금 필요에 대한 느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즉시 그녀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지 않고 먼저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단계 이어서 그녀로 죄악에 대한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매우 지혜로우셔서 먼저 물을 통해 그녀에게서 필요에 대한 느낌을 산출하셨고 그런 다음 남편을 언급하심으로 그녀로 하여금 죄에 대한 느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은 최소한 한 번은 신약 안에 있는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을 상세하게 연구하며 읽고서 그 가운데서 복음 전파의 원칙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인이 다 흑암 안에 있으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을 얻을 마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흑암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흑암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그의 생각 속에 넣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구속의 소식을 죄인에게 전해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그에게서 필요하다는 마음을 창출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필요를 느낀 후 다시 복음을 상세하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처한 상태에 대해 만족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불만족스러움을 느끼게 해준 다음에야 비로소 필요에 대한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죄인은 원래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느낌과 반응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영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의 마음속으로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뿌리를 내린 것처럼 다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우리는 그를 향하여 할 말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서 하나의 손잡이를 얻은 것과 같아서 우리는 다시 이 손잡이를 돌려서 그를 열 수 있으며 그의 속에 필요에 대한 느낌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죄인 속에 넣었다면 죄인은 이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의 의미를 먼저 죄인 속에 넣어준 다음 이 의미를 근거로 하여 그에게 필요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아주 신속하게 몇 번의 전환을 거쳐서 그녀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녀 안에 필요에 대한 느낌을 산출하셨고 다음으로 그녀에게 죄악을 보여주셨으며 이럴 때 그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구주이실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을 구원하실 줄 아는 주이십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갈고리가 있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죄인의 마음을 알아야 하며 구원할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요점에 관하여 우리는 특별히 신약 중에서 복음 전파에 관한 성경 구절을 상세히 연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첫 장부터 시작하여 죄인이 어떻게 흑암 가운데 있으며 어떻게 죄악 중에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죄인을 다루셨는지를 주의해야 하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영접했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럴 때 당신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살아있는 죄인이 당신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를 돌이킬 것인지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갈고리가 있는 말씀을 찾아야 함. 우리의 복음 전파는 결코 복음 전파를 위한 소식만 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복음을 죄인들을 흥분시키는 것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갈고리가 있어서 사람을 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갈고리가 있어서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을 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되며 갈고리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교리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갈고리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말씀을 인하여 구원받았는지를 연구하고 고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세히 연구한다면 사람들이 다 갈고리와 같은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중시할 필요가 없고 다만 몇 마디 갈고리와 같은 말씀이 있다면 당신이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늘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말씀을 인하여 구원받았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노트에 기록하고 또한 늘 그것들을 읽어야 합니다. 이럴 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자신이 구원받은 일을 읽고 또한 우리에게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복음 이야기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 때문에 견디기 어렵고 괴로웠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그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했으며 사모함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고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말이 그로 하여금 구원받기로 결정하게 했는지를 물어보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한 가지 기묘한 일을 발견할 것인데 바로 성령은 한 번 사용한 적이 있는 말씀을 다음에 다시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이 어떤 말씀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이 사람을 감동시키며 어떤 말씀이 사람을 거꾸러뜨리며 어떤 말씀이 사람으로 하여금 부족함을 느끼게 하며 어떤 말씀이 사람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며 어떤 말씀이 사람을 낚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자신이 이 갈고리를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갈고리를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복음 전파자는 사람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거꾸러뜨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사용하시는 말씀을 사용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성령은 그분이 사용한 적이 있는 말씀을 아주 쉽게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필요하며 자신에게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는 더욱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연구할 때 성령이 사용하신 말씀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말씀 아래 복종하는지 당신은 이러한 말을 주의해야 하며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세상 사람들의 유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몇 종류만 다룰 줄 안다면 더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을 순복하게 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권의 노트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들을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어떤 말씀으로 인하여 양심이 만져졌다면 그 사람은 그 말씀으로 구원을 영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말들을 노트에 기록해야 하며 동일한 부류의 사람을 만났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는 다만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많은 말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릇 성령이 사용하신 적이 있는 말은 반드시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에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 죄인의 마음을 연구해야 함. 우리는 또한 죄인의 마음을 연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한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사람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함께 양심에 대해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간증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느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조사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그들의 느낌이 어디에서 최고도에 도달했는지를 조사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을 때 양심이 비로소 죄의 느낌을 갖게 되었는지, 그들이 장편의 말씀을 인하여 죄가 있음을 알게 되었는지, 아니면 한두 마디의 말을 인하여 알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의 생각을 고찰해야 합니다. 사람은 본래 기괴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다 자신이 총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은 처음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게 되었는지, 처음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돌이켜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할 때 다음에 동일한 유의 사람을 만나면 동일한 방법으로 그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다면 그분은 동일한 부류의 사람에게 다시 그렇게 행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이 됩니다. 당신이 법칙을 찾았다면 당신이 다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아주 쉬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후에 당신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죽고 나서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조차 구원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은 음부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의 가족이 좀 더 일찍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이 말을 읽어준다면 그녀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그 다음 것은 처리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사람의 생각을 읽은 사람은 다시 사람의 의지를 읽어야 하며 당신은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고자 하는지를 고찰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읽어야 하며 형제 자매들을 읽어야 하며 갓 믿은 사람을 읽어야 합니다. 당신은 사람이 어떻게 기꺼이 결정하기를 원하는지 알아야 하며 그런 후에 당신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다 연구했다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당신은 다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정확한 체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의 죄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사람과 죄를 한꺼번에 하나님 면전으로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제하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다면 죄는 나가게 되고 사람은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배워야 하며 또한 사람의 마음을 읽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갈고리가 있는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죄의 느낌을 갖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세운 길입니다. 성경의 길은 가장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면으로 말씀을 가져야 하고 또 한면으로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한면으로는 갈고리로 사람을 낚아야 하고 또 한면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이어서 사람의 마음 상태에 알맞은 갈고리가 있는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아주 쉽게 사람을 인도하여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단지 몇 사람을 구원했는지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말에 갈고리를 갖기를 배워야 하며 어떻게 사람을 만지며 이렇게 사람을 거꾸러뜨리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일하게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기교상의 지혜를 갖기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구원받은 믿는 이들의 수는 인도의 16분의 1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은 교회가 복음 전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면으로 우리 개인이 더욱 깊은 영적인 일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른 한면으로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길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형제 자매와 동역하여 사람을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 안에 있는 복음 전파의 일을 연구하여 우리의 복음 전파가 더욱 효과 있도록 해야 합니다.